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순서를 맞춰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시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거를 좀 이야기니까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읽어가면 훨씬 더 어떤 그 얘기의 자초지정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훨씬 더 바른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강단에서는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그런 부분 통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들을 전하기 위한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가 이제 68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8장에서 13장까지 통치 방법이 아니라 의도가 무엇인지 보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사무엘상의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 배경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이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시대 350여 년 동안에 그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 실수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과 멀어진 삶의 결과, 결국 이제 사사시대 말, 지금 이 사무엘 초기에도 여전히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 사명을 받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길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리더와 같은 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조차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우상과 같을 정도로 우상처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하나님의 존재조차 거부하겠다는 그런 식의 사명을 받고 들어온 백성들이 이 사명을 다 놔버리겠다라는 식의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지금 이제 여기 오늘 살피게 되는 이 8장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우리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사실 처음부터 이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시간부터 그들이 받았던 사명을 잊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삶을 추구해온 결과 결국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이제 인간이 왕이 되어 사람 위에 사람이 서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7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나마 좀 백성들이 바르게 서는 그런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회배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 그대로 속아주신 거죠. 또 저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삼아주시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되는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휴머니즘 시대를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이 드러난 표면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대변인 같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들이 이제 재판장으로 나갔던 그곳에서 부당한 이익을 탐해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요게 이제 꼬투리가 돼서 하나님 탄핵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이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은 사실 좀 대체로 배고프고 어려운 삶을 살죠. 그러나 그 배고픔과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고귀하고 숭고한 거 아닙니까? 주신 사명을 위해, 거룩한 꿈을 위해 내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건데 근데 뭐 사실 현실적인 것은 어쨌든 배가 고프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이쪽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바른 길로 가겠다고 서는 것은 결국은 뭐 왕따 같은 삶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의 자녀들도 이 청년 결백한 이 사무엘의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마도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긍정하는 마음과 또 자부심과 어떤 사명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리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고 결국은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먹고 사는 일을 핑계로 이제 타협을 하고 뇌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백성들이 이걸 근거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탄핵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정당하게 왕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무슨 뭐 탄핵 사건 같은 걸 보면 뭐 얼뚜당뚜하는 거짓말을 갖고 하지는 않잖아요. 너무 하나를 부풀리고 강조시켜서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백성들이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타당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성인이 된 그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털끝 하나도 짐이 되거나 해악을 끼친 일이 없었습니다. 이건 백성들도 다 아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서 꼬투리를 못 잡고 이제 그 아들들에게서 아들들의 실수, 아들들의 그런 어떤 실패를 근거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전체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 하나님을 탄핵하는 그런 일로 갔는데 사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굳이 그런 이유를 끄집어내서 타당성을 주장하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마음뿌리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거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기 위한 그런 땀 흘림에 대한 거절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뿌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왔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역사적으로 살펴오면서 이 역사를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는 것 같습니까?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정도지요.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굴레와 속박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최소한의 법도와 규례를 주셔서 각 사람이 서로 함께 그 약속과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며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각 개인이 그 인권을 존중받고 또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며 함께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 위에나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을 지켜감으로 모두가 다 자유로운 자로 모두가 다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사람인 사람이 사람 위에서 모든 권력과 힘을 쥐어진 왕이 돼서 마치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이 사람의 생명을 왕 같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권력과 돈의 힘으로 사람 위에 사람으로 군림하면서 척취하고 결국은 이게 어떤 식의 형태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법도가 빠진 인간 통치 상황의 끝에는 빈익빈 부익부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현상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불공평하고 속박과 멍에를 메는 그런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이 돼서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결정들은 그들 스스로가 당장은 뭐가 속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극심한 몰락으로 가는 패망으로 가는 그런 결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할 때 생기는 그 위험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8장 10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 너희의 자녀, 너희의 재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통제당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자유가 아닌 뭔가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뭔가 이상한 삶이 될 거다. 고통스러운 삶이 될 거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근데 얼핏 보면 마치 이 구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뭐 자칫 오해하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이제 왕의 자리를 놓치게 되니까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에 너네 이거 먹으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겁을 주거나 뭐 위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전체로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식의 이 시스템은 하나님도 하지 않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정말 이런 일의 끝은 정말 위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혀 이런 것들을 몰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갈 때 다른 나라처럼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17장입니다. 14절 주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너희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분명히 이미 아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너희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이라도 이제 왕이 된 사람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께서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7절 왕은 또 다른 규례입니다.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많은 아내라 그러니까 둘 셋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일관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18절 왕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왕권 통치를 요구하는데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하실까요? 사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추구하는 이 통치 방법이 어떤 게 되든 어떤 통치 형태가 되든 만약에 그 통치 형태 속에 하나님의 핵심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의 가치가 통치되는, 통치하는 그런 핵심이 있으면 그 통치 형태가 어떻게 되든 통치자가 누가 되든지 결국 그런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일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삶의 기준이 되면 제가 볼 때 아주 이 세상의 다양한 통치 방법은 오히려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더더욱 발전하게 하고 보다 이 사회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함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치 형태든 하나님의 이 가치가 심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바르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통치가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이 빠져버린 그런 통치는 결국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스스로 신처럼 군림하면서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에게 굴복하는 자들에게만 배불리게 하는 이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깨닫고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어떤 정치 형태든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최첨단의 뭐 최고의 법이라고 해도 심지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뭐 교황이나 목사나 선지자나 사사나 사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통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정신, 하나님의 이 가치가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는, 그 통치의 결과는 결국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 위에 결국은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는 아나무인의 그런 사람이 돼서 결국 온 사회와 온 삶을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식의 왕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는 아픔도 큰 아픔이지만 결국 이들이 선택한 이 방법은 어떻게 된다라는, 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픔은 이 백성들끼리 통치할 때 생기는 결과, 그 고통, 그 불평등한 사회가 주는 그걸 겪으면서 결국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 적자생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돼서 결국 몇몇 사람, 1%의 사람이 99%를 다 지도하고 그렇게 어거지로 우겨대는 몇몇 사람만 뭐 누릴 것만 누리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가슴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인권이 존중받으며 정말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한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이 8장 10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은 왕권에 대한 이 위험성은 하나님이 무슨 왕위를 뺏기게 될까봐 말씀하는 어떤 위협이나 그런 어떤 협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인 겁니다. 이 자녀들이 마음대로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이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막 눈물까지 흘려가며 부모에게 별의별 말을 막 다 할 때가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러고 뭐 집 나갈 거야. 뭐. 어? 내 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넌 안 된다고. 흙을 넣어서라도 아무튼 하려고 하는 게 그 협박을 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대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그런 결정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걷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한숨과 울음만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고 그 절망으로 가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승낙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으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쩡한 남자가 가서 몸을 다 잘라내고 부축해가지고 난 여자라고 와도 어떡할 거야 다 잘라버리고 왔는데 이런 절망으로 가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사실 승낙도 허락도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이 존재가 끝까지 고집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를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 8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피는 사사기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존재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들이 외친 것들이 우리에게 알게 하듯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사실이 보여주듯이 백성들을 돌이키고 돌아오라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그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8장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사건을 곳곳에 보다 보면 이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뭐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런 찢어지는 마음, 이 찢어지는 가슴을 보여주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볼 때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과 가슴으로 일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인격적 존재니까.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달라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으로 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용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들이 출애굽을 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한 해프닝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먹은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 구원을 받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이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왔고 하나님을 이용해왔고 하나님을 사용해왔다는 걸 아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래도 참으시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오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그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강제적인 힘과 전능한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을 소중히 대하는 따뜻한 가슴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난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탕자. 아버지 내 돈 주세요. 이리 와. 너 네가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심판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주셨습니다. 왜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고집을 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십니까? 돌아올 때까지 매일 문 앞에 서서 애타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존재, 무슨 파워풀한 존재, 그래서 누구도 필요 없고 천상, 천하, 뭐 유아독존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맞는데 그렇게 사역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존재를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드셨고 그 존재들을 사랑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거기다 대고 타당한 이유를 막 들이대면서 왕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8장 22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고도 무시한 채 왕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줘라. 분명히 문장은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가라는 거는 여러분 분명히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고집 피는 얘들이 모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집 나간 탕자가 나중에 돌아오긴 한데 돌아오지도 않고 아직 가버릴 거를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좀 이 겉도는 식으로 이렇게 껍데기처럼 사용을 하더라도 세상으로 아주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세우고 가시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최악의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 수습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좀 어색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습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해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세요. 이게 결코 어색한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시지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랑하겠다는 제한 속에서 스스로 일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다면 이런 말이 결코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완전한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이 정말 배은망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주셨던 법도와 규례가 아까 뭐였죠? 첫째,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를 많이 취하지 말라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또 해야 되는 한 가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세 가지였다면 하라는 게 하나였어요. 뭐냐면 율법책 시내산 언약의 약속들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진심이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그 정치 형태가 어떻게 되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교회가 장로교회가 됐든 뭐 순복음이 됐든 무슨 뭐 감리교가 됐든 무슨 성결교회가 됐든 그런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과 가치 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품어져 있으면 오히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감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정통 장로교다 무슨 정통 뭐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정통 속에선 깡통만 들어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왕된 자의 핵심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왕을 뽑으려고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직접 왕이 될 사람을 세워주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일단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왕도 스스로 인격적 존재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왕이 된다면 넌 이렇게 해라라고 말했던 신명기의 약속을 지켜간다면 뭐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록 시작은 아주 나쁜 의도로 했지만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좋게 된다면 정말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장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는 얘기를 하죠. 이런 전체적인 왕이 뽑히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무엘이 사울의 행적, 사무엘이나 사울의 이 행적을 살피면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가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남의 나라 이런 얘기를 왜 읽어야 되냐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하는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은 사울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당신의 택한 사람을 만나기에는 아주 세밀한 그 역사를 성실한 그 약속의 성실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무슨 기적적으로 물론 그 안에 기적이 있는데 뭐 우리가 보듯이 무슨 마술을 부리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0장은 그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확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 본인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시는데 사울을 이게 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확연히 알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 현상들이 나타날 정도로 확실하게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온 백성들이 이제 원하는 왕으로 확실하게 너희가 원하던 왕, 기대했던 왕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뽑았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온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 집안 남자들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명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사울은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왕으로 이 사람이 지명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니까 아마도 보통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민족 그러면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나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파 사람들일 것 같은데 사울이 왕이 된 걸 보고 저게 무슨 왕이 될 수 있냐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여기서 그렇게 그걸 갖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온 백성들이 알도록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임명하신 거죠. 뽑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떤 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졌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11장에서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이제 그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괴롭히는 이 암몬 군대를 쳐서 이기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분명히 제비 뽑아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만들었으면 그걸 보고 왕으로서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무슨 극적인 일이 있어야 네가 하나님에게 뽑혔으면 뭔가를 보여봐. 네 증거를 보여봐.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 눈에 차는 이런 항상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왕으로서 섬겨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차지 않고 자기들 지파가 아니고 자기들 눈에 기적적인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기를 통해 그런 것들이 확실히 보여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왕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기보다 지금 항상 현상을 봐야 믿겠다. 이거는 지금 이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이해하다가도 어디에 무슨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 뭐 기도로 하는데 저 사람이 모든 걸 다 알더라 그러면 그냥 쫓아갑니다. 가서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머리 뭐 안수해 주세요 내 내일은 어떨까요 뭐 아무튼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해나갈 때 사실 여기까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지금 아직 정확히 어떤지는 잘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그의 집안이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한 것으로 보여요. 기스라는 이름 자체가 활,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성적이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뭐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 보이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비추일 정도의 모습이 지금 11장까지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는 이제 계속해서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제 계속되는 12장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먼저 나옵니다. 이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름 부어서 세워놓고도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역사를 보서 모든 족속들이 이제 인정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뒤로 물러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 등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지금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역사를 쭉 설명을 해요. 늘 그 이 하나님의 종들이 뭔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어떤 그 마지막 결말을 얘기할 때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지를 말하고 그리고 결국 당연한 부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 게 마지막 부탁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무슨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왕의 통치 요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섰는데 다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의도했던 이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기적을 보여주면서 분명하게 확인을 시키고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게 잘못됐구나를 알고 회개할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근데 일은 다 벌어졌고 역사는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왕부터 시작해서 너희 모든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지키고 산다면 이 또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교만과 욕심으로 요구했던 왕이 이미 섰고 그 왕에 의해 주도되는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면서 이들이 이런 통치 형태를 요구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고 욕심과 교만의 뿌리를 둔 인간들의 요구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이 섰으니까 뒤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늘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사무엘이 뭘 하겠습니까? 이런 고집스럽고 욕심 많은 이 백성들을 향해 정말 기도하는 마음, 기도로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이 가르침대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관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관심 아닙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 왕의 역할을 이제 맡아야 되는 이 사울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12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사건들에 대해서 사울의 말과 이 행동들을 좀 잘 보면 이 사람의 이제 됨됨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3장 이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 흩어진 자. 그러니까 이 13장의 배경은 지금 어떤 거냐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됐어요. 싸워야 되는데 적들이 무서워서 군사들이 이탈하고 도망가고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싸우자 하고 모여도 모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3,000대의 전차, 6,000명의 기마병,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많은 병사들이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병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이 철제 무기를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려고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저항할 수 없도록 대장장이 같은 철을 다루는 관리 기술자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죽이거나.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런 무기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곡괭이나 도끼, 낫, 그러니까 철제 무기를 이렇게 갈아야 되거나 뭐 쓰려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그들의 기술자를 찾아야만 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철제 무기로 무장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사울의 군사는 3,00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믹마스라는데 2,000명 두고 기브아 쪽에 1,000명을 뒀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제하에 1,000명을 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치고 정작 이제 남아서 싸울 사람을 봤더니 600명 정도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사울이 지금 이게 느낄 압박감은 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기는 지금 막 뭐 전차에 뭐 수많은 군대 이렇게 있는데 600명만 남아있으면 이 사울이 안 도망간 게 제가 봐도 이 사람 나름대로 용감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싸움이 항상 이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순간은 맞아요. 그러나 이 위험한 순간이 이 그냥 패망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험한 순간이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규모와 힘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규모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서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거다. 아니 그럼 지금 600명 곱하기 1,000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충분히 이기고도 남죠. 그리고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거다.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사사시대 분을 받던 사사들을 보십시오. 사사 삼갈 같은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이 허접한 군사로 대군을 다 무찔렀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혼자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뭐 어찌 보면 사사 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나 진배 없는데 지금 급박한 위기를 통해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의 행동이 좀 달랐습니다. 10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10장을 보면 분명히 이 사울 자신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걸 자기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자가 할 일은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래서 나는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묵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좀 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울은 그 위기 순간에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 사무엘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에게 지금 그 전쟁에 앞서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엄청난 대군의 블레셋 이 위용에 눌려서 점점 군사들이 다 도망치고 없어지니까 급한 마음에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급할 때,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히 해야 되는 자기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른 역할, 주신 역할들이 있었는데 급하니까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주도해서 그냥 드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 생각이 이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단지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이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용기를 갖는 게 목적인데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 이긴다라고 알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이 제사 예배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미신적인 행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함이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수단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사를 드린 사울의 행동은 단지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과 다른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울의 상태. 하나님을 어떤 강한 주술적인 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그런 믿음의 용기가 없었던 거죠. 믿음의 용기라기보다 믿음 따라 결정하는 선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이런 용기 있는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 입사한 이 초보 이 신입사원인데 회장님이 술 한 잔 주고 뭐 부장님이 뭐 어디 뭐 이상한 거 하자 그러고 똑같은 거죠.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행동했던 건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말씀대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질까요? 말씀대로 살다가는 여기서 잘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울이 지금 딱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가 가요. 그 상황이 이해가 가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역사를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런 위기가 아닌 적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도 죽을 뻔했죠.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죠. 광야에서 죽을 뻔했죠. 다 죽을 뻔한 일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들이 노력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금 사울이 역사를 살피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잘 보았다면 그런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이 역사를 바르게 살폈다면 그가 행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다 도망가도 600명밖에 안 났는데 왕이라고 서 있을 그 용기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때 이런 두려운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의 기로에서 사울로 갈 것인지 다윗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이 나죠. 이거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나중에 살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려거니 내가 죽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 왕 앞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어요. 지금 사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신약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예?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은 걸까요?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선은 선택을 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했다간 잘릴 것 같고 이렇게 했다간 도태될 것 같아요.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거는 위급해요. 그리고 우리가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 속에 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결과를 준다고 해도 다니엘 같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의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던져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도 성도는 믿음 따라 사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런 거는 무슨 특별한 사람, 지금처럼 무슨 뭐 사울, 뭐 다윗, 뭐 다니엘 이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갈등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은 누구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계속 맞닥뜨리는 싸움이에요.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일진 이런 애들한테 눌려가지고서 저쪽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한마디 했다가는 자기도 당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의 세계 속에도 약육강식의 세계가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이건 불인데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건 공평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눈을 감아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쉽지는 않아요. 위기가 오면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예를 들어서 어디 사거리를 애매하게 찍히고 돌아갈 때가 있죠. 저기 그 신호가 애매할 때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침 또 앞에 차가 뭐 방해하거나 그러면 아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계속 변명이 나오는 거야. 아 좀 빨리 좀 가지. 나 쟤 때문에 그래. 막 자꾸 마음속에 막 뭐가 막 떠오르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에 뭐 아주 깊이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 백성임을 알아서 그 법도와 규례를 알면 바로 세상에 나가자 맞아 만나는 게 사울처럼 왕이 되자마자 만나는 게 이런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된 믿음의 싸움에서 담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싸움에서 살겠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삶이 되고 말아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하고 무너지면 이게 회복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이 아닌 타협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어떤 거예요? 자꾸 타협을 하고 자꾸 상황과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나는 못해. 여기 와가지고 영주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영주권 딱 받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권 받아도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집을 사도 다른 문제가 있고 뭐 아무튼 계속된 문제들. 아니 분명히 삶은 나아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고 변명하는 건 멈추질 않아요. 무슨 샘물 솟아 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 정말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면 그 이후 이제 계속되는 삶에서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한 훈련이 한번 되고 나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런 결정을 하고 죽음을 넘나드는 것에서 믿음으로 서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용광로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삶으로 믿음의 거장이 되잖아요.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과 싸우러 나갈 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근데 그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취급되는 것을 보느니 내가 죽겠다 아예. 이런 결과로 나가잖아요.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런 고백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바에는 죽겠다 자살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결단대로 서겠다라는 외침인 거죠. 골리앗은 3미터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싸움만 하고 전쟁터에 익숙한 군인이었죠. 여러분 가끔씩 차 갖고 서로 신경 좀 버리다가 너무 격해져가지고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여기 딱 나온 이 사람이 한 1미터 80만 돼도 이렇게 기가 죽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그래봐야 한 고등학생 정도 나이였을 때 이런 이 무장된 이걸 보면서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죽고자 하지 않으면 그런 용기가 안 나와요. 그런 믿음에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면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려면 여러분과 저의 각오여야 돼요. 에스도도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놀라운 역전의 맛을 봤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친구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경우도 그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면 풀무불 길을 가겠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걸 알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풀무불에 던져졌고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됐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죽기 직전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죽어야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그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 밑에까지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리라고 골고다를 억지로 기어 올라가서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계속 이렇게 뭐 하나님 뭐 안 하시나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선배들의 선택은 어떤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도 내놓는 선택이었어요. 여기서 사울왕은 어떤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라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타협을 하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믿음의 법칙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 타협의 습관은 이제 점점 그의 삶을 혼합과 이중적인 삶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런 위기를 통한 선택의 때가 오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여기 특히 워킹 오신 분들 어쨌든 일해야 먹고 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참 자꾸 도전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 게 있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리고 내가 봐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 타협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냥 세상 속에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정말 여기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타협을 하는 건 마치 노련한 낚시꾼 줄에 걸리는 고기와 같아요. 타협은 또 다른 변명과 또 다른 타협을 낳게 되고 결국은 낚시꾼의 그 손에 잡혀서 끌려 올라가는 고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겸손하고 용기를 부어주었던 관용을 부어주었던 이 사울도 결국에는 이 타협에 이 첫 믿음의 순간에 타협을 하고 낚싯줄에 걸려서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뒤에 살펴가겠지만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울과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시험과 올무가 지금 난무한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왜 자꾸 다른 답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분명히 있고 순종의 길로 나오라고 하는데 왜 자꾸 기도하십니까? 다른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은 침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하루에서도 한 주쯤 뒤로 쉬고 하루 뒤로 쉬고 일이 바쁘니까 뭐 분주해서 뭐 누가 와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 말씀 묵상 미루고 뭐 이러고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일주일 밀리다 보니까 2주 밀리고 2주 밀리고 3달 밀리고 한 달 밀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뭐 처음에는 뭐 1월 1일 반도 하루에 세 장씩 꼭 읽어서 내가 일독해야지 했다가 그냥 세 장만 그냥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 1, 2, 3장만 새까맣지 나머지는 그냥 하얀 그런 모습으로 있는 여러분 이런 타협하는 마음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동안 타협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다시 타협하고 변명하고 상황하고 힘들다 또 핑계대고 또 거기 돌아가는 이 사사시대 패턴을 돌아가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무너진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선택을 보면서 이미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 그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지 그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택해놓고 왜 이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선택한 삶을 믿음의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타협과 자기 안위를 위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그래서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해서 하나님은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함께 가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가는 판에 지금 그렇죠? 역사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될 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쉽게 변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장 뭐 왕의 자리를 박탈하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너 페일! 잘러! 너 나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십니다. 돌아서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의 선택은 이미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버리고 말죠.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되는 게 14장 15장의 얘기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살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며 묵상하겠습니다.